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회복을 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또 형통한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은혜가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 사건,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이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회개 은혜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때에는 정말 몸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실제적인 그 환경적인 어려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오히려 영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윗의 인생은 오히려 외부의 적에 의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다윗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오는 그 고난의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위협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 절대 다윗은 그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다윗이 평안한 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전장에 나가서, 위험한 그 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 평안의 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남들이 볼 때 위기가 다 지나가고 평안할 때, 내 인생에 뭔가 형통함이 있는 것 같을 때, 재난 시절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큰 문제가 없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의 그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을 외부의 적이, 그 원수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평안할 그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때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그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51편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 어둠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했는지를 그 시편 51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세 구절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원래 이 본문의 제목을, 오늘 제목을 영적 회복을 위한 다윗의 기도라고 지었는데, 원래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다윗이 구한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과 능력과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 나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성령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구절은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51편 이 내용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령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이 성령의 은혜를 구했는지 이것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는 대로 성령님은 다양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증거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것, 또 은사를 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할 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성령님이 어떤 그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그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다른 은혜를 물론 구해야 되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어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물론 해야 하지만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근본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냥 조금 오늘 기도해서 조금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근심이 조금 해결되고 조금 힘을 얻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막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막고 있는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조금 지푸라기 같은 것, 작은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나의 영혼을 이 어둠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될 정말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그 좋은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근본적인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정한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약의 율법에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것, 정한 것만 받으십니다. 반대는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순금처럼 순결한 것, 흠이 없는 것, 이것이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것, 이것이 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이 고백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이 영적인 이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그 제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만한 내 안에 그 깨끗하고 정한 마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그것이 내 의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 단어 바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이 망가진 마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내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나는 심히 부패하고 고쳐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수리가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심히 부패하고 이 날 때부터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부정한 나를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깊이 하나님 앞에 그가 심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가 이 한마디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나를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면서 자기 모습을 너무나 철저히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윗은 너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완전히 부패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안 그래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도 그리고도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은 그런 부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 나의 이 죄인된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다윗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다윗은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데 이 죄로부터 쉽게 돌이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이 부패한 마음을 적당히 고쳐서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나에게 없는 이것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부패함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은 거룩하고 순결한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변에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좀 심각하고 별로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도 우리가 교제를 해보면 그 사람 안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없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안에 이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 육신에 있는 죄를 짓는, 죄를 사랑하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기 싫어하는 이런 나의 모습을 주장하고 있는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굳은 마음을 줍니다.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구나.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다윗은 자기 죄를 그냥 덮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의 이 배경은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마음에 이제 긴장을 풀고 평안히 그냥 여유를 부리고 늦게까지 잠을 잘고 오후 늦게 저녁이 됐을 때 늦게 일어나서 지붕을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는 이용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왕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해서,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아직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덮고자 하니까 점점 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를 덮고자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전장터에서 지금 생명을 걸고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다하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갑자기 불러옵니다. 전장터에서 불러와서는,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그 우리아 장군이 자기의 아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다윗이 그런 꾀를 낸 겁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의 그 왕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의 동료 부하들, 또 왕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그 밤을 새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다음날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다음날 술을 더 잔뜩 먹여가지고는 집에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아 장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는 또 다른 자기 죄를 덮고자 하니까 또 다른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그 우리아가 들고 가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우리아를 전투를 할 때 최전방에 이 사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빠져서 결국은 이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해라. 다윗이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마음, 이 편지를 뜯어보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충성된 모습을 아주 악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빨리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를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빨리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가 합법적인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바세바를 빨리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7절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우리아 장군의 장례를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 왕이 왕의 권위를 악하게 사용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왕으로 인하여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그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도 똑같이 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는 자기 왕의 이 권위를 가지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또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이제 고난이 끝이 나고 안락한 이 왕궁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죄를 짓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51편의 본문 앞에서 다윗은 그 자기의 그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모습을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3절 말씀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못할 때 계속 죄가 내 앞에 있어서 계속 그 죄가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치고자 하지만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고 소멸하게 될 때 이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잘합니다. 오히려 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수록 회개가 참 어려운 것이죠. 다윗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오늘 내가 이 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는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정죄와 고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굳은 마음이 남아있는데 우리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실 때 다윗은 자기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것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정직한 영으로 준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도 정직한 영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나의 죄를 볼 수도 없고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실체를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앞에 다윗의 이 시를 보면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주 앞에서라고 하는 이 주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님 파네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아주 간절한 이런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 죄로 인하여서 정죄에 시달리는 것, 죄책감, 물론 이것도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정말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기도,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기도를 그는 드렸는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기도를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막혀버린 듯한 기도, 영적인 답답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님 제가 다시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다윗의 간절한 마음은 다윗은 하나님 저의 이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받고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것 하나님 나의 이 명성을 빼앗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이 왕위를 빼앗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락함, 나의 명예, 나의 부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들 하나님 이것을 다시 빼앗지 마시도록 다윗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지금까지 왔던 것은 다윗이 만약 왕이 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왕위는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네 자녀들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 죄로 인하여 크게 넘어지고 또 죄를 짓게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간절한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삶, 기도해도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와 만남이 없이 형식적인 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나서도 약 1년 동안 이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영적인 이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나름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이 다윗 왕의 죄를 있는 그대로 아주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는 이 법적인 그 판결이 필요한 억울한 사건을 비유적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하는 이 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부자가 양과 소가 아주 심히 많고 그 부자의 옆에는 그 이웃은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하지만 그 암양 새끼 하나를 너무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아끼는 그 암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왔는데 행인이 그 부자를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는 이웃의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는 그 행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분노합니다. 아니 내 나라에 그런 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 암양 새끼를 네 배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다윗은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 부유한 당신이 왕이 어찌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책망의 말씀을 가감없이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 사울, 그 왕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 장군의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햇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인 우리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을 해서 그 이 나라에 충성된 그 부하가 된 것입니다. 그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의 손에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의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나를 멸시하고 경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다윗은 나에게 준 그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 영적인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동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회개에 다윗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로 당신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자기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체면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왕으로서 나의 인간적인 권위,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피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보내사 은혜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시편에서 또 다른 시에서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 그가 3절에서 5절 말씀,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기가 죄를 하나님께 그 토선하면서 그 회개가 터지지 않을 때 그때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는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신음하며 내 뼈가 다 쇠하여서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었고 세상의 좋은 음식 다 먹으면서 평안하게 누리고 다 취하고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막혀있을 때 그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그냥 그 말라져서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왜 그렇게 척박하고 다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되는데 남들이 보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다윗이 그 마음은 너무 괴롭고 기쁨이 없고 고통스럽고 황무지 같은 황폐한 외롭고 쓸쓸하고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시기를 다윗 왕이 보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공허하고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다윗이 겪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다윗의 마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허물을 내 이 죄악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 다 자복하리라. 그 전 성경은 개역 한글은 토설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었던 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내가 토해내야 되겠다. 토설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다 내가 털어놓고야 말리라.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죄악을 다 주님께 자복하고 고백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죄악을 들고 주님께 빛 가운데 나갔더니 곧 주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속이되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빛 가운데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오히려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가둬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다른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할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다른 물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위하여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나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 상처, 힘들고 어려운 거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다윗이 구한 것처럼 간절히 다시 주님의 그 얼굴, 주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나의 죄와 상처, 영적인 결박, 이것을 해결함 받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영적인 이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이 두 가지를 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원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이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희락,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그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행하였더니 성령을 근심시킬 때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왕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눌림이 됩니다. 내 영이 신음하고 뼈가 마르고 기운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성령이 주시는 그 기회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주님께 다 자복하여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쁨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얻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얻는 내가 성공해서 얻는 기쁨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뭔가를 해서 그때 잠시 잠깐 기쁘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회복하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이 기쁨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기쁨은 축제의 기쁨, 잔치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진짜 그 축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잔치하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회복이 됐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잠시 잠깐 먹고 마시고 노는 그 즐거움, 그냥 하룻밤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또 공허합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또 공허합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뭔가 세상에 그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러한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구원의 기쁨과 자원함을,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면 그 전에 열심히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열심히 했던 일인데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조금 전까지 내가 원해서 막 기쁨으로 해서 하던 일들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동안 제정신으로 일을 했을까?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던 그 일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은혜로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하던 그 일이 이제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겁니다. 짐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안 하면 또 혼나겠지. 사람의 눈치를 봐서 적당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성령께 구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그 주님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고난 중에 그 어려움 시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꿀처럼 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때 그 기쁨, 하나님의 앞에 그 감사와 평안, 다윗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도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그 물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아궁이에 넘치도록 가득가득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의 그 우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내 직분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리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아직 너무 사람들이 볼 때 직분도 없고 제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는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쓰레기라도 줍고 걸레질이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라도 하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주님이 그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목동 다윗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이 인정할 것도 없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드리던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이 보셨던 것 다윗은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 성령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무거워서 하는 이런 그 종교생활, 주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정말 주님 앞에 그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3절에 그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그 은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우리의 그 은혜를 예언하고 있는데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실 때 내 안에 모든 세상이 주는 그 우울함과 패배감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근심을 대신하시고 의의 나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나를 뽑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나는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 심겨진 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안에 이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났을 때 우리가 깊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그때 내가 자원함으로 주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때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은혜를 받고 찬양하기만 하면 저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아, 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저기 세 딸이 있는데 한 아이가 어렸을 때 항상 편지를 쓰면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면 그렇게 편지에 적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좋은 거 다 엄마 아빠에게 드릴게요. 가진 것도 없는데 항상 편지를 쓰면 나에게 있는 좋은 거 다 엄마 아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편지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정말 그 어린 아이가 어린 시절 엄마 아빠에게 정말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 그 뜨거운 그 눈물의 기도, 내 정말 진심으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뭐 받은 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드리고 싶었던 그때 드렸던 그 고백,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아마 다 그러셨겠지만 여기 아마 집에 멀어도 예를 들면 아마 예전에 교회 은혜 사모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 보면 요즘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강원도에서도 토요일마다 강원도에서도 기차 타고 오시고 부산에 갔다가도 부산에 가서도 올라오시고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 예배 사무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며 기도해도 그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청년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교회 초창기에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뭐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일부러 제일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다 기도 시간을 적고 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 제일 기도하기 힘든 시간, 새벽 한 두세 시, 세시, 네시.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야 되고 또 다시 자려고 해도 너무 어중간한 시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 그때는 제가 뭐 건강도 좋지도 않고 지금보다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한 누가 봐도 불쌍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때 기도하는 게 너무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영적인 비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남들이 모르는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 우리의 그 자원하는 마음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아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신앙의 경력이 늘어가고 우리의 직분은 너무나 이제 중년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덧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할 수밖에 없는 인색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주님께 받았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기꺼이 드리고 싶었던 그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제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에게 제가 잃어버린 것, 제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마음, 주님 저에게 그 정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제물로 받으실 만한 그 내 안에 정한 마음, 내가 잃어버리고 더럽혀진 다시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그냥 단지 죄를 고백하고 아뢰고 나를 고쳐주시고 다시 나에게 그냥 좋은 것 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모습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와 마음을 받으시고 오히려 이 다윗을 온전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원하는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문제, 어려움, 지금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다시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런 차원의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오늘 다윗이 진정한 근본적인 나의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구했던 이 기도가 오늘 주님께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단지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간절한, 내 영혼이 주님께 드리는 이런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로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러한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이켜볼 때 기쁨의 교회가 이제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삼재 주님 가운데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사실 제가 주님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깊은 회개를 하고, 그때 제 마음은 물론 그때도 제가 온전하지도 않고 부정하고 상처가 많고 그랬겠지만, 그때 제 마음은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할 수 있을까? 저희 남은 이 신앙을 앞으로 하는 동안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 제 마음에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좀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가질 수 없는 주님의 저에게 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깨끗한 마음, 이걸 내가 제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교회 30주년을 맞아서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뜨거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만이 아니라 다윗이 구했던 이 영적인 회복, 이 놀라운 이 회복의 역사가 저에게도 이루어지고 다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고 또 이전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한 우리 안에 깊은 이 죄사함과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역사가 모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